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의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과 영상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무래도 11월 남은 기간에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미국 대선 결과죠.
맞습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새벽부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속보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개표 5일째에 승부가 난 거죠.
네. 네.
그때 저는 새벽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틀었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속보 바이든 당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드디어 결과가 나왔구나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대선인데 미국 현지는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어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으로 YTN 뉴스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 발표가 난 직후에 미국 현지 분위기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당선인을 확정짓는 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미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도했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지 시각은 이곳이 오후 3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곳 백악관 앞에는 당선 소식을 들은 바이든 지지자와 시민 수백 명이 몰려든 상태입니다. 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인파가 많이 몰린 탓에 저희는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뒤쪽에서는 시민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연호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정지어준 펜실베니아에 고맙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됐다. 뭐 이런 내용의 팻말도 보이는 상황인데요. 앞서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네바다에서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후보가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알렸는데요.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에서 운전자들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환호하고 있고 함성을 지르거나 손뼉을 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미국의 첫 흑인과 아시아계 출신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바이든 지지자와 시민 수백 명이 백악관 앞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영상의 취재진은 50m나 떨어져서 촬영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네, 이게 영상에서 잠깐 들었는데 뒤에서 막 이제 막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막 이제 경적도 울리고 이제 환호 소리가 막 들리곤 했는데 저는 그 소리가 에디가 나는 줄 알았어요. 미국 갔던 거 아니죠?
네, 제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음속행 비행기를 타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정말 축제 분위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백악관에 있는 수도죠. 이 워싱턴 DC 앞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도시의 시민들이 좀 거리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뉴욕과 시카고, 애틀랜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경적을 울리면서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8강전 정도 진출했을 때
네.
그럴 때 볼법한 풍경이었어요.
네.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승리한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일종의 축제처럼 흥겨운 일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온 모습이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당선인 지지자들은 축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침울한 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투표가 진행되던 때부터 무력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잖아요.
맞아요.
네, 거리의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개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혹시라도 폭력 사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문을 닫고 합판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했잖아요.
네.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개표소에 몰려가서 자기 표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현재 언론들은 충돌이 예상보다 훨씬 미약하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해요.
이제 걱정했던 것만큼 큰 충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왜요?
좀 이제 조 바이든이잖아요. 조씨 한국 사람 같은 그런 풍양 조씨 같은 느낌?
아.
조 바이든? 아. 네,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부통령 자리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잖아요.
네. 네.
이제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이면서 이제 첫 흑인 그리고 아시아계 부통령이 탄생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하나 세우기도 힘든 이 최초의 기록을 동시에 세 개나 세웠으면 화제가 될 만하죠.
네. 네.
미국에서는 여성, 흑인, 아시아계라는 3중의 유리천장을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한 연설이 또 화제가 됐어요. 흰색 정장을 입고 나와서 내가 첫 여성 부통령이 됐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현지 시간으로 7일에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유튜브에는 이 연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통역된 풀버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채널 KBS 뉴스의 이 영상 조금 들려드릴게요.
모든 여성들 우리가 참정권을 위해서 많이 싸워왔습니다. 100년 전부터 싸워왔습니다. 헌법 19조 이후로부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2020년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근본적인 투표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으로서는 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제가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TV를 보는 모든 소녀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볼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성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심차게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에디가 이야기했듯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내가 첫 여성 부통령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밤을 지켜본 이 나라의 소녀들은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모든 발걸음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거다. 이런 말도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멋있었어요. 네.
이제 참정권을 지켜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쟁이 있었다고도 언급을 했죠.
네.
아, 이날 입었던 흰색 정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패션지 보그는 해리스가 서프로제트 화이트 색상의 바지 정장을 선택한 건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을 연관지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20세기 초반에 영미 권에서 참정권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주로 흰옷을 입은 데서 유래한 표현이 바로 이 서프로제트 화이트라고 합니다. 흰옷은 어디서나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뭐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여성의 참정권은 많은 나라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공감을 얻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카멀라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흑인 여성 지방검사 또 검사장을 맡았고요.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흑인 여성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행보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바이든 당선인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해리스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대선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이 한국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에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마치 담배 피는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대부분의 실내가 금연구역이고 또 어기면 과태료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에디?
맞습니다.
네. 오, 잘하시네요, 역시.
여보세요, 네. 저 금연주의자라고요.
모범 시민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네.
누가 앞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뒤에 따라가다 보면 그 연기를 고스란히 얼굴로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짜증나서 일부러 네.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그 제스처 있잖아요.
네.
짜증나는 제스처. 어떻게 담배를 저렇게 길에서 피지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간접적으로 좀 그런
표시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는 동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 곳이 있습니다. 채널 145의 영상 듣고 오시죠.
비흡연자분들, 길을 걷다가 맡게 되는 이 담배 냄새에 무척 괴로우셨죠. 그럴 때면 최대한 손을 딱 참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서울 서초구가 지난 2일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양재동 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모든 공공도로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요. 단, 사유지는 제외입니다. 또 그동안 주민이 흡연을 자주 해온 장소 30곳에는 별도로 선을 그어서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했어요. 이렇게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초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는 양재동 사례를 토대로 방배, 서초, 반포, 잠원동 등 다른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네,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이제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군요.
네.
네. 야, 그동안 사실 특정 실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을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 건 봤는데, 동 전체가 지정된 건 이렇게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동네가 금연구역이 됐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당장 금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 주민들이 흡연을 자주 했던 장소 30곳에 선을 그었대요. 이 선이 그어진 네모 모양의 흡연구역 안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놓은 게 이것저것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앞으로는 양재동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매너 없이 앞에서 담배 피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는 가끔 옛날 드라마나 영화 또 심지어 예능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그 뭐 참고 영상으로 나왔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이제는 뭐 예능에서 담배를 핀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맞아요.
이렇게 금연과 또 금연구역 확대는 꾸준히 세계적인 추세인데,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도 금연법을 제정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취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2005년부터 흡연이 좀 규제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흡연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떤가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걸 늘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길거리를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그냥 거리에 버리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가정집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피우고요. 그래서 이 가정집의 벽지가 누렇게 되는 현상도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피우는 것 같습니다. 단 예외는 있는데, 뭐 국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대형 극장이라든가 뭐 영화관 이런 데서는 이제 금연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정말 자유롭게 피고 있습니다.
네, 이제 70, 8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백해무익한 담배를 또 안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 금연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비흡연자들과 또 담배 연기로 서로 불편한 상황은 계속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양재동의 금연구역 지정은 언젠가는 저희가 이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때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양재동의 이 흡연 정책이 잘 실행이 되면은 또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네,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저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영상과 소식도 소개해드릴게요.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최근 299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유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한테요?
테디한테요.
당신께요.
알겠습니다. 네, 유키즈 온더블럭을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문제풀이도 하는 그런 예능이죠.
네.
네, 이제 문제를 풀어서 맞춘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상금으로 주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뭐 선생님, 소방관, 연예인 엄청 다양하죠?
네. 네. 아주 정확하시네요. 네. 그 다양한 분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확 끈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인가요?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전문가인데요. 전국에 딱 7명밖에 없다는 법치의학자가 나오셨습니다.
7명밖에 안 돼요?
네, 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법치의학은 치과 지식과 기술로 개인을 식별하고, 그러니까 뭐 치아로 이제 누구인지를 식별을 하고, 네. 또 그 연령을 감정하고 손상을 분석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데요. 매일 죽음을 맞이하는 이분들의 이야기 조금 듣고 오시죠.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아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도 하시, 안 무섭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또
아니,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건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디가 찔렸지 뭐 거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보고.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그 법의학자께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무 거기에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뵙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이에요?
네. 야,
그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손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 한번 치료해서
그렇죠.
뭐 재물도 얻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산 사람이 더 무섭다 죽은 사람보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저도 사실 부검 전문가라고 하면 매일 부검 대상을 보는 게 좀 무섭거나 그래서 악몽을 꾸거나 뭔가 지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살아 있다라는 게 더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좀 이렇게 오히려 과하게 감정이 개입이 되는 게 고인의 중요한 마지막 신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네.
사실 직업마다 고충이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부검 전문가들은 부검을 마치면 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네. 하루에 샤워를 3번에서 4번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저 그런 고충이 있군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원인으로 들어온 부검 대상자를 마주하다 보면은
네.
안전에 엄청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닥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진짜 부검들을 보면은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직접 보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영상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화재 쪽에서 일하는 분은 나올 때마다 집안 코드를 다 빼고 나오고 대피로나 소화기 위치를 항상 파악을 해두고 또 패러글라이딩 같은 위험한 활동은 아예 안 하시고요.
네.
또 강화 유리에도 절대 안 올라가신대요. 저거 깨진다고. 네, 이분들끼리의 농담으로 그 전국에 7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7명에서 동시에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하신대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사고가 나면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준다고요.
야, 정말 이분들만 할 수 있는 농담이에요.
그렇죠.
네, 인력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법치의학이면 치대를 나와서 엄청난 연봉을 버는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국과수에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 같이 치대를 나온 동기 중에 뭐 4배, 2배 이렇게 연봉을 번 친구들이 많대요.
네.
일단 개원을 하고 손목이 나갈 때까지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이제 본인이 상상을 해봤는데 네. 과연 치과 의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죽으면 내가 좀 만족을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의 이 직업이 의미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이제 굳이 고된 길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네. 네. 본인한테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모습이 좀 닮고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좀 직업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끔 하는데
네.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다는 게 이 사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청춘 드라마에 나올 네. 법한.
야, 근데 직접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네요.
네.
예전에 이제 법의학을 다룬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인이라고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법의학자 모습이 정말 멋있게 그려져서 한때 이제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이런 비슷한 직업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네.
이 프로그램 보면서 다시 법의학자에 반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네. 좀 사실 모든 직업들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더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이분들의 모습에서 그 멋짐이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되게 여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국에서 이분들이 단 7명뿐이어서 직무 환경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네. 좀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많은 학생들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포기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분들에게는 좀 천문학적인 그런 월급을 줘도.
그러니까요.
네.
아깝지가
않죠.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대선 결과의 분위기, 또 카말라 해리스의 연설,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국가수의 부검 전문가의 영상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채널 소개로 찾아올게요.
네, 정은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엔플라잉의 오톰 드림.